네, 오늘 일단 없으시면 로마서 공부를 조금만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저희가 이제 12장에 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1절을 사실 이제 다 끝내지를 못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니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12장에 이 1절에 있는 내용, 이게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11장까지는 계속해서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정말 대서사시와 같은 그러한 이야기들 다 끝내놓고,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첫 번째 이제 언급이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이해했다면 합당한 태도의 변화가 당연히 수반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고, 간청한다 했는데, 율법은 강제하지만 그러나 사랑은 간청하는 거다. 이것이 더 효과적인 거다 하는 얘기를 드렸고, 그다음에 드려라 하는 그 말씀, 드려라 할 때 그 프리젠트 할 때 이게 이제 동사로는 주다이지만 이제 명사로 쓰일 때 이게 이제 프레젠트라는 선물의 의미가 있는 단어라고 말씀드리면서 주님께 선물을 드려라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다, 그런 의미로 또 이렇게 부여하는 분도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약의 희생물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드릴 수는 없었지만, 신약의 경우에는 예수님도 본인이 희생물이면서 제사장이셨듯이 그리스도인도 또한 희생물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스스로 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희생물로 드리라 했을 때, 구약에 이제 이 희생물이 5대 희생물이 있었는데, 5대 헌물 중에서 소제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음식 헌물 제외하고 모두가 다 이제 짐승 희생이 다 필요했는데, 그런데 구약의 희생물은 이 모든 이 짐승을 다 이렇게 쪼개가지고 나눠서 이제 드리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희생물들은 대부분이 다 이제 죄를 위한 그런 희생물이었는데, 그리고 또 한 번 드리면 자기가 또 이렇게 가져갈 수 없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 이 몸을 드리는 것이 이것이 이제 구약으로 치면 그런 희생물의 의미가 있고, 이것이 이제 죄 용서를 위한 그런 희생물은 신약에서는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살아있는 희생물 그랬는데, 이건 구약에는 없는 개념이라 그랬습니다. 희생물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는 것은 이것은 희생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그 이제 채로 이제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 살아있기 위해서는 먼저는 이 신약의 그리스도인 희생물 같은 경우에는 산 희생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는 죽은 상태에서 이제 다시 살아난 그 경험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 그게 확실해야만 산 희생 헌물로 이제 드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 몸을 드려라 그랬을 때 사실 이 마음만으로 내가 그냥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하는 그런 것에서 이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에서 어떤 행동에 이제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고, 거룩한 희생물이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희생물. 그래서 구약의 희생물의 조건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다고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받아들여질 만한 게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저희가 이제 했습니다. 근데 받으실 만한 것이 뭐냐 했을 때, 이제, 완전한 것이다. 완전한 것을 받으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오늘, 그 남은 부분을 이제 보니까,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먼저는 섬김이라는 단어를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섬김. 이게 영어 단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죠? 섬김. 서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비스 업종에 근무한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그 서비스. 영어에서는 이 예배를,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를 서비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월십 서비스,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 우리가 군복무하는 거는 밀리터리 서비스 또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럴 때 쓰이는 단어인데, 그런데 이게 구약에서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 어떤 것 같으세요? 구약에서 이 섬김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을 것 같으세요? 짐작되는 게 있습니까? 상품을 준비를 안 했네요. 예? 봉사, 그냥 어느 집에 가서 이렇게 그냥 봉사하는 그런 정도? 그냥 대가 안 바라고 그냥 이렇게 좀 도와주는 그런 거? 서비스? 직무? 예, 직무. 예. 비슷한, 비슷한 개념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단어는 이 구약 성경에서 성막에서 그 제사장들이 하는 일과 주로 관련이 있는 게 이게 섬김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구약에서 제사장들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합당한 섬김,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할때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돈안 받고 그냥 이렇게 공짜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봉사해주는 그 정도 차원을, 그 정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제사장의 직무 얘기를 하고 있다. 제사장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것을,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3장의 5절부터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를 가까이 데려오고 그들을 제사장 아론 앞에 보여 그들이 그를 섬기게 하라. 그들은 회중의 성막 앞에서 아론의 책무와 온 회중의 책무를 맡아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할지니,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에서 섬기게 하라 할 때는 미니스터라는 단어를 썼고, 뒤에서 섬기는 일을 하다 할 때는 서비스를 썼습니다. 예. 그래서 그 8절에서도 곧 그들은 회중의 성막의 모든 기구를 맡고 이스라엘 자손의 책무를 맡아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할지니라 할 때, 이때 이제 서비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이전에, 그러니까는 그 성막에 대해서 이 섬김이라는 단어를 쓰기 이전에 성경이 어떤 용례로 이 단어를 쓰고 있냐면, 출애굽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인들의 노예 생활을 할때 섬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더 엄격히 섬기게 하고 고된 노예 생활로 회반 죽이기는 일과 벽돌 굽는 일과 들에서의 온갖 섬기는 일에서 그들의 삶을 괴롭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섬기게 한 일이 다 엄격했다. 요때 섬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그냥 대가를 안 받고 뭔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뭔가 이렇게 누굴 도와주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노예 생활할 때이 단어를 쓴 거다. 요거를 기억하시고요. 라반이 야곱 밑에서 일할 때 섬김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 라반이 야곱 밑에서 일했죠. 아멘이시죠? 예, 누가 졸린 건지. 안 졸고 있었던 분이 딱한분 계셨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시켰죠. 야곱이 라반 밑에서, 야곱이 라반 밑에서 한 일을 얘기할 때, 그때 섬김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그것도 뭐예요? 대가 없이 한 게 아니라 노예 생활 비슷한 그런 거예요. 그냥 이제 자발적으로 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 쓰일 때 보면은 누구누구의 그 지배하에 놓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누구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는 것. 예. 그래서 이 지금 성령님께서 로마서 12장에서 이 단어, 서비스라는 이 단어를 여기에 이제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관련해서 이렇게 놓으셨을 때 이 의도가 뭐겠냐,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시대에 새롭게 제사장 신분이 된 모든 성도들의 어떤 직무와 관련된 일이다. 그러니까 이거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구약의 제사장은 반드시 제사장의 직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약에 지금 새로운 제사장들이 됐기 때문에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합당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다른 경우에는 심지어 노예 생활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였다는 걸 볼 때 아, 이것이 참 우리는 물론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섬길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대단히 구속력이 강한 그런 단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 서비스라는 단어를 자칫 일요일에 어떤 이런 예배,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이제 오전에 이렇게 이제 경배하는 그런 어떤 예배 이러한 정도로서만 한정을 시키게 되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서비스는 예배에 참석하는 거야.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예배에 참석하는 거야. 이렇게만 한정을 짓게 되면 그러면은 이게 그리스도인의 평상시 삶과 그리스도인의 일요일의 삶이 이게 분리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원론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은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와서 행하는 이 모든 일은 거룩한 일이고 내가 집에서 행하는 일, 뭐 예를 들어 가정주부로서의 일, 뭐 세탁기를 돌리고 빨래를 하고 이건 세상의 일이야. 내가 직업을 가지고 직장에서 뭔가 뭐 엑셀을 만지고 뭐 무슨 뭐 파워포인트를 작성하고 이건 세속적인 일이야. 이렇게 딱 이원화시키게 되는 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일은 모두가 거룩한 일이고 나머지 일은 모두가 세속적인 일이다. 이 서비스를 만약에 교회의 어떤 그 예배라는 의미로 한정시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지요. 성과 속이 따로 구분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일에 있을 때 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이고 또 일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가 주중에 행하는 모든 일, 친구를 만나고 뭐 사업 때문에 뭐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모든 일들이 그 모든 일들이 다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을 잘 지켜야 그래야 교회도 건강한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헬스장에 가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뛴다. 그것도 그건 세속적인 일이고 교회 와서 무슨 뭐 다른 일을 해야만 찬양을 해야만 거룩한 일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다 거룩한 일들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이제 몸을 드리는 그런 섬김이 될 수 있다. 제사장의 직무로서 하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를 개역 성경은 여기를 어떻게 했냐면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했어요. 영적 예배, spiritual 영어 NIV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영적이라는 단어는 스피리추얼로 되어 있을 거고요. 예배를 워십으로 했는지 서비스로 했는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제가 여기 적어놨군요. NIV는 이거를 스피리추얼 액트 오브 워십 이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워십, 경배의 영적 행동이다, 영적 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NASB 같은 경우에는 스피리추얼 서비스 오브 워십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한글 개혁이 이제 이걸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전부 스피리추얼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합당한 섬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당한 섬김 여기 이제 이 예배라는 말도 일단 틀렸고 이게 이제 섬김으로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스피리추얼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reasonable 합당한 합당한 섬김이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영어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reasonable 하다는 것은 사실 영적인 것하고는 별로 그렇게 관계가 없어요. reasonable은 그야말로 이 어떤 판단력과 관련 있는 거, 제정신인 그러니까 정신이 올바른 그런 뜻이에요. 이성적인 사리분별이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sane이라는 단어 여기다가 인자를 붙이면 insane 그러면 제정신이 아닌 미친 그런 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치지 않은 제정신인 이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reasonable 그러니까는 합당한 내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이성적인 합리적인 그런 뜻이 이제 여기 합당하다는 단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왜 이게 합당한 섬김이라고 했는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논리적으로 이게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이시자 구원자이시자 우리의 심판주이신 그분의 눈에 보실 때 그분이 모든 걸 다 준비해서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걸 다 준비해서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놓고 우리가 숟가락만 뜨면 되게 다 해놓으셨어요. 그렇잖아요.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게 뭐가 있었어요? 그냥 믿고 받아들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렇게 다 해주신 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의 노예로 팔려서 이렇게 있을 때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노예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소유냐면 예수님의 소유가 된 거죠. 하나님의 소유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에게 니들 잘 생각해봐라. 상황이 지금 이러이러한데 니들이 너희 몸을 들여서 그렇게 섬기는 게 합당한 섬김 아니겠냐? 그 합당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미치지 않았으면 우리가 술 취하지 않았으면 이게 합당하죠. 이 판단이. 그렇죠? 머리를 끄덕끄덕 하시지만 그래도 사실 우리 삶에 있어서는 그래도 내 삶인데 이렇게 그래도 내 삶인데 난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시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이 신약의 제사장들로서의 합당한 합리적인 이성적인 그러한 이제 섬김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2절에 보니까 이제 그 2절 이하서부터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릴 수 있나 하는 그 얘기를 이제 2절서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 이하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1절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법의 제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에 동화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먼저 좀 보십시다. 동화되지 말아라. 영어 단어로는 이게 보니까는 conform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conform. conform 한다는 것은 그 앞에 con이라는 게 이제 come 그래서 together 같이라는 의미가 있고 함께라는 의미 그 다음에 이 뒤에 거 form이 이제 formal에 그래서 이제 어떤 모양을 형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과 함께 짝을 이루어서 같은 모양을 형성하는 게 그게 동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동의한 가운데 서로 합의하고 동의한 가운데 비슷한 모양으로 변해가는 거 이게 동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를 받아 이렇게 할 때 우리말에는 동화되다, 변화를 받다 두 개가 별로 이렇게 공통점이 없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영어 단어로는 이게 동화된다는 건 컨펌이고 변화된다는 건 트랜스폼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렇게 운율이 맞게 이렇게 돼 있어요. 트랜스폼 그러면 뭐가 제일 많이 생각나시나요? 예, 트랜스포머. 예, 예. 예, 그거예요. 예,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트랜스라는 단어는 예, 영어 단어로서는 이제 across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formal에는 이 뒤에 건 똑같고요. 그래서 다른 모양 또는 반대 방향으로 변해가는 거. 그러니까 아까 동화되는 거는 서로 동의 합의한 가운데 비슷한 모양으로 변해가는 거고 세상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다르게 변화되가라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화를 받으라고 하실 때. 그러니까 예, 세상과 이렇게 주파수를 이렇게 맞춰서 예, 하지 말고 오히려 세상과의 주파수는 틀어버리고 예, 예, 어긋나게 해버리고 예, 주님 쪽으로 주파수를 맞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예, 또 예,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변화를 받을 수 있냐 할 때 보니까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에 의해서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변화를 받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시고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이 하나님 쪽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 자, 1절에서는 아까 뭘 얘기하셨습니까? 1절에서는 우리의 사람의 구성 요소 몸과 혼과 영 중에 뭐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몸 들여라. 몸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1절에서. 그렇죠? 근데 2절에 와서 보니까는 우리 혼과 관련 있는 생각을 바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꿔라. 생각을 바꾸라는 것은 뭡니까? 가치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세계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교리적인 거, 성경의 어떤 근본적인 교리에 대한 것들을 막 열심히 여기 머리에 집어넣어도 가치관이 안 바뀐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가치관이 바뀌는 문제는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우리의 그 성경적인 바로 알게 된 그 지식과 내 어떤 이 주변 상황에서 내가 취하는 행동 이런 것 사이에서 자꾸 적용이 돼야만 배울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건. 그래서 우리가 조별 모임, 주중에 이렇게 조모임 하고 이럴 때, 뭐, 이제,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아, 여기 뭐 잡담만 하다가 끝나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야, 이렇게 잡담하다가 하는 시간이면 너무 아깝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냐면, 그게 가치관 바꾸는 시간인 거예요. 서로 다양하게 자기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가운데 생각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돌이켜서 세상과 주파수를 맞추지 않고 주님께로 주파수를 맞추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방법은 생각을 바꿔라. 가치관이 변해야 된다. 세계관이 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이 세상의 2절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맨 마지막에 보니까 입증해라 그러셨습니다. 입증해라. 이제 동사만 보자면 끝에 이제 입증해라. 입증하다. 여기 이제 우리 수요일 날 저희가 이제 그 시험과 관련된 단어에서 저희가 이게 나왔잖아요. 우리 이 성경에서 지금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제 프로브라고 되어 있는 이런 단어나 또는 템프트라고 되어 있는 단어나 또는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 단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시험하다로 이렇게 이제 번역이 이제 다양하게 된 단어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로브입니다. 근데 프로브가 입증하다로 번역된 데도 있고 시험하다로 번역된 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지금 입증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입증한다는 건 뭡니까? 증거를 제시해서 혹은 시험을 거쳐서 사실인 것을 증명하는 것. 사실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근데 그게 우격다짐으로가 아니라 뭔가 시험을 통해서 증거를 제시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실제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지를 입증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입증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뭘 입증하냐 했을 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입증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우리말의 순서대로 보지 마시고 좀 의미상으로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들어간 부차적으로 들어간 말이 많아서 그러는데 이거를 의미상으로 띄어서 볼 때는 하나님은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뭘 입증하냐 여기 잘 찾아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성경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고 명백하게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공부 잘하는 학생은 내내 졸다가도 중요한 건 딱딱 맞추는 또 다른 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도 사실은 잘 기억 못해요. 보고해야 돼요, 저도. 잘 이렇게 이게 다 암기하고 있는 분들은 별로 없죠.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도 있고요. 또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쭉쭉쭉쭉쭉쭉 복종하라 그러시면서 15절에 보니까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도 있고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명백히 말씀하는 구절들도 있지만 그게 많지는 않아요. 어떤 분은 이걸 10가지를 딱 정리한 분도 있더라고요. 이제 큰 원칙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발견할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 잠 속에서 세세한 문제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뭘 입고 나와야 될까? 구두는 뭘 신고 나와야 될까? 뭐 이런 거 하나님이 성경에 적어놓지 않으셨어요. 그런 거 성경에서 그런 거이 성경적인 거 찾으려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부부가 싸우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세세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여기 성경에 제시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추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하려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지 이제 검증이 되어야 된다.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지만 그러나 내게 다 적절하지는 않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그런 뜻,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이냐를 부차적으로 설명하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뭔지를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뜻 중에는 선하신 뜻이 있고 받으실 만한 뜻도 있고 완전하신 뜻이 있다. 요 세 개가 다 다르다. 단계별로 다르다. 예를 들어서 선하신 뜻, 이거는 it's okay. 그래, 그냥 괜찮아. 이 정도의 뜻이고, 받으실 만한 뜻, 이거는, 그래, 괜찮아. 아주 좋아. 그냥 그 정도면 좋아. 이러한 뜻. 그러니까 아까 그 선하신 뜻은 나쁘지는 않은,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고, 받으실 만한 뜻은 조금 더 그래도 좋은 뜻이고, 완전하신 뜻, 이것이 이제 최상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그냥 통합적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할 때, 구할 때,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고 우리가 그것을 구할 때, 우리가 이 모든 일에서 선하고 완전한 것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받아주실 만한 그러한 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그 말씀으로 그렇게 저로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 개를 따로 분리해서 단계 어떤 그 정도별로 이렇게 본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 이제 3절에 보니까 3절까지만 조금 3절,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3절에서 뭔가 좀 반복되는 말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발견하셨나요? 3절에서 뭔가 좀 반복되는 단어가 있지 않아요? 아, 생각. 이거 몇 절에서 나왔었죠, 아까? 생각이? 2절에서 나왔었죠? 생각을 바꿔야 된다. 생각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3절에서는 계속해서 생각 얘기를 좀 여러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평가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가해라. 네. 예, 평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기 자신을 평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할 것,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할 바가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이 이 정도구나 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가해야 된다. 이게 교만은 아닌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정당하게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 이것은 교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많이 받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았을 수 있거든요. 많이 받은 사람이 자기가 아, 나는 이만큼 받았네 했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교만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평가한 것 자체가. 예, 그래서 일단은 평가를 해라, 자기 자신을 평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평가하되 어떻게? 정당하게, 정확하게 평가하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평가해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꼭 반드시 평가해야 하는 그 분량만큼 평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지도 말고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존감이라는 말을 우리가 꼭 써야만 한다면 그 자존감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정당한 자존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한 정확한 평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좌절한다거나 우쭐된다거나 하지 않는 그러한 어떤 정당한 그런 평가라면 그 이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자존감이라고 우리가 쓸 수는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성경은 이렇게 꼭 정확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사회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 자신을 과대평가하라고 자꾸 얘기하라고 과대평가하라 그리고 과대포장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그 뭐라 그러더라? 셀프 PR이라 그러나요? 자기 PR, 예. 자기 PR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기의 가치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높여놓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정당하게 자기 자신을 자기 혼자 잘 평가하고 그것보다 더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하는 것이 이제 지금 이 말씀의 포인트인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자기 자신의 실제보다 스스로 낮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래 인간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자기 자신의 실제보다 자기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나를 이만큼으로 만들어 놓고 실제 자기는 요만큼인데 갭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격지심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 자기보다 더 높이 평가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만약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 또는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 평가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가능하냐? 정신이 맑아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신이 맑아야. 여기 이제 맑은 정신 할 때 이 영어 단어는 soberly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 단어의 이 좀 보편적인 뜻은 술 취하지 않은 그런 뜻입니다. 술 취하지 않았다. 맨정신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문자 그대로 볼 때 술 취한 상태에서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고 물리적으로 술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신이 흐리멍텅하면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당하게 평가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맑은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맑은 정신은 어떻게 또 갖게 되냐면 2절에 아까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 생각을 바꿔서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자꾸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뀐 상태에서야 맑은 정신이 유지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근데 여기 자기 자신의 그 평가의 그 기준이 뭐였냐면 믿음의 분량입니다. 여기는 특별히 믿음의 분량. 다시 3절.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를 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이 믿음의 분량입니다. 믿음의 분량이다. 여기 또 하나님이 나누어 주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믿음도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네. 이게 이제 사실 요런 것들을 처음 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금 좀 오해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믿음을 하나님이 나눠 주셔? 그럼 우리가 구원받는 건 다 하나님이 믿음을 나눠 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구원도 못 받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 원이 있어야 구원받잖아요. 근데 그 만 원을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만 원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주셨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못 받고가 다 하나님 책임이네요. 사람이 지옥 가는 게 다 하나님 책임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좀 될 소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다고 이야기할 때.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좀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이걸 쉽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이게 뭐가 어렵냐 그러는데, 아니, 이게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사실 이게 이 부분은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을 나누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믿음은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어떤 선물의 일종으로 분명히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니까,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성령님의 어떤 그 소위 얘기하는 은사 이걸 얘기하면서 이게 이제 선물이죠.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이렇게 이제 쭉 얘기하면서 여기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해 지혜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쭉 얘기하다가 믿음을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을. 믿음도 그러니까는 성령님께서 소위 은사,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은사의 개념에서 나누어 주시는 것 중에 하나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믿음은 성령님이 충만한 것의 어떤 증거, 즉 성령님의 열매이기도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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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나가다가 거기에 믿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개역성경이 충성이라고 번역했죠. faithfulness. 근데 여긴 그게 아니라 이제 믿음이죠. 그냥 faith. 네, 믿음도 성령님의 열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믿음의 분량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인 것이고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맑은 정신으로 자기 자신을 잘 판단해야 된다. 내가 어느 정도의 믿음의 분량을 받았는지를 판단해야 된다.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그 이상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하려고 하게 되면 육신의 행위가 나오기가 이제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이야기한 고린도전서에 거기에도 보면은 고린도전서가 아니라 로마서에도 여기 보면 12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도 믿음의 분량에 따라 대언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좀 보충하기로 하고 일단 시간이 좀 지나서 여기서 제가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주 재미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좀 이제 딱딱할 수 있는 이론적인 부분들인데 실행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조차도 사실 우리에겐 이론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또 그렇게 이제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또 진도를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십시다. 잘 견디셨습니다. 이게 졸린 시간이에요. 제가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도 그쪽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밥 먹고 나서 이렇게 한 시간 반 꼬박 앉아 있으라 그러면 저도 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심정 충분히 이해하고요. 잘 어쨌든 버티셨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저희가 아침부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찬송하고 참 생명이 있는 자들과 함께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 참 말씀을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공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참 주님 안에서 이렇게 참 누렸습니다. 하나님 이 주신 시간들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또 저희 각자의 일터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나눴다시피 교회 내에서의 이 삶만이 이게 거룩한 삶이고 우리가 집에서 우리 생업을 위해서 하는 그 개인적인 모든 일들은 다 세속적인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의 모든 일들 일주일 7일 모든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참 영적 제사장들로서 우리 신약시대 제사장들로서의 거룩한 그런 직무에 관계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이 한 주일을 또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